Visual Board.
Thank you.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응?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품어하는 자들에게 쫙 받들어가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다 이제 임해서 이미 그러면 그들이 바로 추수의 대상이죠. 응? 여러분 추수할 때 뭐 그 내가 추수하고자 하는 곡식 말고 뭐 시골에서는 피사리 같은 거 하죠. 그 피라는 게 그 잡초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벼하고. 근데 그거 다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알곡만 나중에 이제 추수 다 해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 추수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추수된 거죠. 그게 몫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그때 이미 몫이 속에서 십자가에서 추수된 자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은 그 알곡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로 말미암아 추수되는 거죠. 그래서 넉달을 심은 거예요. 이 넉 달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게 정확히 그 7절과 나팔절 사이의 4절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확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니 안 할 건데 이거 보시면은 그럼 이때가 지금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황급히 달려간 그때가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하면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임하죠. 성령이 내려와서 구원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건 역사 속에서 외압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거 아직 추수할 때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니, 모처럼 앉아있지만, 뭐, 여기에 추수할 만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네 달이 있어야 추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종말이에요. 추수는 곧 종말이죠? 성경에서 종말 그러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종말, 두 번째는 인생이 끝나는, 여러분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바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의 종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가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육적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때가 인생의 종말이에요. 인간의 종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독 예수님이 그 부정한 땅,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에서 제일 천대받는 유일하게 딱 한 명 사람들이 다 잘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죄인, 자타가 고인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추수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추수할 때가 너희들은 네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내가 지금 여기서 추수를 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한 사람이 심은 것, 내가 심은 걸 너희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미 추수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 언약 속에서. 그러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추수하는 자로 보내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갖고 먹을 것을 사러 갔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건 뭐 일이 그냥 딱 벌어질 정도다. 너무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에 왜 하필 먹을 걸 사러 갔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추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앙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수 이야기를 하시면 추수는 왜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니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뭘? 나 추수했다 뜻이에요. 추수해서 지금 내가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요한은 다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책 읽으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추수했다. 근데 역사는 아직 4개월이 남아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마치 저놈은 추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모습들로 폭로당하고 발각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야,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다 버려진 것처럼 마치 원 감남나무에서 잘려진 것처럼 그렇게 산 줄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잘렸냐면 율법 지키겠다고 해서 잘린 거 아니에요.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은 순종치 못함에 가두었다고 해요. 4개월 동안 역사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순종하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응? 하나님은 순종치 못함에,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순종치 못함에 가두어뒀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순종하자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역사 속에서 잠깐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이라고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사마리아 개 중에 개에게 찾아가서 그를 추수해버리는 말미암아 유대인들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율법주의. 보세요. 77절을 이야기하면서 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읽었냐면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가버려요. 어떤 주석서에도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이런 게. 근데 왜 77절을 이야기하는데 추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초실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추상절도 아닌데 어중간한 77절, 오순절 때 추수 이야기를 하면서 귀퉁이를 남겨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으로 연결돼요. 개 같은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개야. 그러잖아요. 나는 개에게 줄 양식 없어. 아주 참 너무 그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걔라래. 자기를 찾아오는 여자에게. 근데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저 걔입니다. 자기가 걔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고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나에게 던져주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로마서 11장에 원 감람나무에서 제해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 23장에서 여기에서 살짝 힌트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냉겨두라. 왜 남겨두라고 해요, 그거요? 그래서 뭐 옛날에 김동호 목사가 이거, 요 구절 하나 붙여놓고 이삭기 이래가지고 그걸로 불안한 이웃을 도우시 아주 적용은 잘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추수할 때 좀 냉겨두고 추수해라 이런 그런 교훈 서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처세의 방법 같은 걸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그런 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콤 레드윌이라는 쓴 사람이 쓴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이 한국어도 번역이 돼서 나왔던데 이 경영학 책이거든요. 아웃라이어가 뭐냐면 어떤 보편적인 데이터 외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조어라 영어사전에도 안 나와. 특별한.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들 연구해보면, 아, 그 사람들이, 한 가지의 그 일을 한 만 번 이상 연습을 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떤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번. 라는 거는 이렇게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들 봐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지난 주일날 제가 예로 들었던 어떤 그 목사님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네? 하도 뭐 저한테 아 이 시대 교회를 비판하고. 또 예전에 뭐 자기 복음을 잘 전했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갈피타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설교 들었는데 야 이 시대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또 뭐 이러길래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편이구나. 조금 꺼림칙했던 게 옛날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사람이 뭐 하와이에 있는 YM의 그 예언자들을 불러다가고 예언도 받게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또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CD를 한 장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분이 여기서 이제 오자마자 설교한 것들. 아 근데 첫 번째 설교에서 세상에 그 아웃라이어 책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말해요. 그렇게 만 번을 이렇게 그 하면은 저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이나 성경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다 만 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제 혹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반은 또 영어도구만요. 아, 처음 들어봤어. 그 어줍지 않은 1.5세 영어. 그래가지고 반은 영어고 반은 한국말로 하는데 예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은 만 번 읽는다고 전문가 되는 그런 책 아니에요. 루소가 100번 읽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쓴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했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하루에 기도 4시간씩 하는 사람과 매일,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과 하루에 4시간씩 그냥 엉터리 같은 기도한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게 되죠. 그걸 기도라고 해요, 진짜? 중얼중얼 앉아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100명이 늘었대, 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성경, 정말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다 드세요. 성경에 키스하라고. 억소를 키죠. 두 번씩이나. 성경에다가 키스하래요. 근데 뭐, 따라하라고 막 손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좋은가 봐, 그런 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라고 그랬지, 언제? 참,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동부에서, 그, 저에게 설교를 열심히 듣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갖고, 그 동부에 있는 그, 저희 인터넷 교인들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면서 막 너무 익사이팅 해갖고, 아, 이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이 CD를 계속 드렸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냐면, 제 설교를 거의 인용을 다 해갖고, 이제 사인만 조금 붙여서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열매가 있다고. 목사님이 변했어요. 많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 김성수 목사 설교를 그대로 베끼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다 이해가 가갖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 우리는 성원하게 설교도 듣고 또 여기서 또 재방송도 보고 참 좋다 했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씀만 설명하지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듣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뱉기려고 그러는지. 왜 자기가 뱉기고 있는 사람을 듣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막 화가 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적용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칼빈도 그랬죠. 목사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뒤집어야지. 목사가 어플리케이션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살자고 살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요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지키라고 하는 줄 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꺼내지 못하고 이걸 지키겠다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잘라버렸다니까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그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세상에 나와서 나라는 존재의 자존심, 그러니까 쪽팔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쪽팔리기 싫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대모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들을 유대인을 보세요.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당을 경건하게 살겠다는 하시딤 운동의 공동체 바리새인. 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냐? 우리 결혼도 하지 말고 가서 성경만 연구하면서 살자. SNF. 하나님이 이들을 다 잘라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더니 엉뚱하게 세리와 창녀들만 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병자들만.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무슨 개혁주의, 순복음, 뭐 무슨 주의, 무슨 뭐 침례요, 감리요. 파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사람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지인 밖으로 밀어냈던 그 사람들만 단짝 데려받고 올라와 버렸어요, 예수님.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중들만 데리고 올라오면 어떡하나.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 김사랑 같은 사람 데려다가 LA 가면 떠들썩하게 그냥 부음이 연합부음이라는 방으로 거기로 개혁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완전히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들이 다 연합이 됐어. 조영기 목사 데려다가 사랑의 교회가 부음이 하고 옥하는 목사가 조영기 목사 교회에 가서 또 부흥이 하고 전부 완전 비빔밥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비빔밥 같으니까 이단들이 진짜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들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예수, 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얘네들 보세요. 우리에게도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구원파에 빠졌던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던 사람들 꽤 있거든요. 물어보면 전부 이 시대 교회에 신물이 나서 이게 뭐 교회냐 이럴 때 말씀을 갖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고 사람이 어느 거기 말씀이랑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비슷하대. 갑자기 하나를 확 보내더라고 사람들. 뭐가 비슷해요? 참 기가 막혀. 그냥 말씀을 뭐 이렇게 조금 연구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뭐 안 비슷해요. 완전히 사람 이단 받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또 그럴 거라고 나가고 갔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더라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온 세상에 제가 막 어떨 때는 이런 김성수 어떨 때 저런 김성수가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이 시대는 말씀을 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예수를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어떤 처세술이나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만 배우려고 하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상죽기를 하자, 뭐 하자, 여자들을 돕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내 자랑이 안 될 때까지 하세요. 죽는 날까지 하면서 야 어떻게 나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게 내 자랑이 되냐? 괜찮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느 날 문득 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텐데 그로부터 어떻게 이게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진 만큼 내 거가 아니게 되지?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신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 여기에서 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까? 이거는 여전히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리지니요.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다른 부분이야. 딴 게 다른 부분 아니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선생을 찾아서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을 선생으로 삼는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그러잖아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들을 찾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들은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일에 만 번씩 열심히 연습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경건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야,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 사람은 인정해주는구나 하고 해서 좋아해요. 진짜 제가 마음만 독하게 한번 잘못 먹으면 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할 수 있어.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판단하고 굉장히 큰 기회를 하고 있으면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게 뭐 그냥 되지도 않는 감언이서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본성을 살짝 부채질 해주면 사람들이 기분만 나가기 시작해. 근데 그것마저 부숴버리면 견디다 확 붙잖아.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졸릴까. 어떤 이 졸고 계시길래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좋은 지가 잘못이지. 아니 매번 졸아요 그 사람은. 버릇이 버릇. 아니면 제 톤이 이게 그 사람의 자존가 주파수하고 만난다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잘까요? 소리 제일 보이는데 막 그 어떻게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혹 그것도 있지 그 그냥 이렇게 잘 들으려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믿지 않지만 대부분 그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알아요 그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눈이 있죠 막 안 감으려고 그러는데 저절로 감겨요 그러니까 소리하다가 묶여가지고 야, 참 힘들겠다, 저 사람. 그니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설교를 하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 얼굴을 잘 안 보는 게 화가 나갖고 막 소리를 더 지르게 돼, 얼굴을 보면. 그래서 제가 차라리 허공 보고 내가 설교를 하지.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아이 컨택을 해달래요. 나중에 회의 시간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아이컨택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나서 그래.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하고 막 좋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차 타고 확 나가버리고 싶을 때. 설교 중간에.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차 타고 그냥 확 가버리고 싶어. 내가 무슨 욕을 했어요. 해봐야 지랄 이거밖에 없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자존심 긁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붙들려고 하지 않죠? 자꾸 자기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왜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왜 내가 예수 죽인 자가 맞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야죠, 그게. 어떻게 말씀 속에서 안 아파요? 여러분,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이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야, 예수님 언제 오시냐? 제가 보기에는 곧 오세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또다시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또다시 행위를 붙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라고 자타가 동일한 그런 교회들마저도 인본주의적 그런 인간들의 행위를 붙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은 어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긍휼이 왜 떨어져야 돼요? 왜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불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때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못 보겠다. 니들이 뭘 한다고 지금 나를 섬긴다고 다른 이들까지 그렇게 함부로 개치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니들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이 참감람나무에서 제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감람나무라고 이제 이방인들, 우리 다 이방인이죠 지금. 이스라엘인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또다시 유대인의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르쳐주려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네 달 동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실을 봐야죠.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 아닙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온통 집중하여 있으니까 시대의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한참 이해 안 가네요. 좀 덜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삶에 대해서 고민해요.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곧 오세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봤지? 내가 가는 게, 내가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파야 돼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그런 걸 사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이 넉 달 추수기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출수된 일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데 뭘 우리의 행위가 왜 예수님 앞에 또다시 뭐 상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막살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올바로 은혜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세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돼요. 막 못 써요. 그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마다들을 보내셔서 죽이셨고 또 초실절날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직 넉달 남은 그 종말까지 기간 동안 너희는 이 출세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챙기겠습니까? 예수의 은혜 꼭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바꾸어내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